자, 우리 심층 탐구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죠.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상상해 보죠.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좁은 차고에 모여서 막 밤낮 없이 코딩을 하고 피자 박스 쌓아가면서 진짜 엄청난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요.
그쵸? 그리고 몇년 뒤에 그 회사를 무려 1천억 원, 달러로는 한 1억 달러에 매각하게 된 거죠.
와, 완전 대성공이네요.
막 뉴스 헤드라인 장식하고 샴페인 터뜨리고 진짜 떨리는 손으로 은행 계좌로 확인했는데 찍힌 금액이 0원입니다.
단한 푼도 안 들어온 거군요.
네, 0원이요. 반면에 여러분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1천억 원을 싹다 가져갔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극인가 싶으시죠?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매일 실리콘밸리랑 전 세계 스타트업 씬에서 벌어지는 뭐랄까 완전히 합법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서류 작업의 결과물이라는 게
네, 맞아요. 듣기만 해도 오싹한 시나리오인데 현실에서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헐 진짜요?
그럼요. 보통 많은 창업자들이나 대중들이 막 세상을 바꿀 비전이나 혁신적인 제품 이런 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품이 멋져야 하니까.
근데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건 결국 자본이거든요. 그 자본이 움직이는 배관 구조를 모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억 원을 벌어도 빈손으로 쫓겨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장막을 하나씩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목적은 바로 그 자본의 배관 구조, 그러니까 지분과 투자의 비밀을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에서 공동 발행한 델라웨어 C콥 주식 발행 및 자금 조달 실무 가이드인데요.
네, 아주 훌륭한 자료죠.
만약 청취자 여러분이 매일 쏟아지는 막 수백억 투자 유치 뉴스 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그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거대한 권력과 부로 바뀌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이 완벽한 해독제가 될 겁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은 그냥 지루한 법률 용어를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아, 다행이네요. 법률 용어 너무 어려워요.
그쵸. 창업자들이 회사를 세우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거액을 끌어오는 시리즈 A라는 큰 산을 넘길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갈 텐데요.
네네.
그 과정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단계별 논리랑 창업자의 지분이 어떻게 깎여나가는지, 또 지배권이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천억 원 뺏기는 비극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회사가 누군가한테 팔수 있는 상품, 그러니까 주식이 도대체 뭔지부터 짚어야 할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식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authorized shares, issued shares, outstanding shares, 또 reserved shares까지 솔직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용어들이 좀 헷갈리긴 하죠.
이거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거, 예를 들어 피자 같은 걸로 빗대어 볼수 있을까요?
아, 피자 좋네요. 그걸로 한번 구조를 잡아보죠. 회사를 하나의 큰 피자 가게라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피자 가게.
먼저, authorized shares, 수권 주식이라는 건이 피자 가게가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할때 우리 가게는 법적으로 총 1만 조각의 피자를 구울 수 있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아 놓은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당장 1만 조각을 굽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메뉴판 상의 최대 한도인 셈이죠. 서류상으로만.
아하, 그럼 이슈드 쉐어스는 주방에서 실제로 밀가루 반죽해서 오븐에 굽고 나온 피자 조각들인가요?
비슷하게 접근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디테일이 필요해요.
디테일이요?
네, 오븐에서 막 구워져 나와서 현재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조각들이 바로 아웃스탠딩 셰어스, 발행 주식입니다.
아,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웃스탠딩이군요.
맞아요. 근데 피자 가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전화해서 나 내일 갈 건데 10조각 빼놔줘 하고 예약 주문을 하는 거죠.
아, 미리 찜해두는 거.
네, 그게 바로 Reserved Shares입니다. 당장 오븐에서 꺼내서 테이블에 올리진 않았지만 나중에 직원들 줄 스탁옵션이나 주식으로 바뀔 채권 등을 위해서 예약석에 빼둔 조각들이죠.
그러면 테이블 위에 있는 아웃스탠딩이랑 예약된 리저브들을 합쳐야 진짜 피자 한 판의 전체 상태를 알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자료에서 엄청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오, 제가 핵심을 짚었군요.
네, 창업자들은 흔히 자기 눈앞에 보이는 테이블 위 피자 조각,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셰어스만 보고 계산을 하는 치명적인 착각을 하거든요.
아, 눈앞에 있는 것만요?
네, 지금 테이블에 피자가 10조각 있는데 내가 8조각을 가졌으니까 내 지분은 80%야 하고 안심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근데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렌즈를 낍니다. 그들은 fully diluted, 즉 완전 희석이라는 개념을 써요.
완전 희석이요?
네. 예약석에 빼둔 조각까지 전부 합쳐서 전체 피자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 예약된 조각이 10조각 더 있다면 실제 전체 피자는 20조각이 되잖아요?
헐, 분모가 갑자기 20으로 확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럼 창업자의 8조각은 80%가 아니라 40%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와, 당장 내 눈앞에 없는 조각까지 끌어와서 분모를 키워버리는군요. 그래서 주주명부 캡테이블 관리가 어긋나면 시작부터 스텝이 꼬인다고 자료가 경고하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시작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주식 처음 발행할 때 가격표를 붙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Pair Value, 명목가를 $0.0001처럼 말도 안 되게 낮게 설정을 하고 엄청 강조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회사를 처음 세우면 창업자들도 허공에서 주식을 거저 얻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돈을 내고 진짜 사야 합니다.
아, 내 회사인데도 내가 사야 해요?
네. 근데 만약 액면가를 1달러로만 잡아도 창업자가 천만 주를 가지려면 당장 현금 1천만 달러를 회사 통장에 꽂아야 해요.
1천만 달러면 100억이 넘는데 창업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요?
그러니까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아주 적은 돈, 예를 들어 뭐 몇백 달러만 내고도 초기 지분을 몽통이로 확보할 수 있게 명목가를 0에 한없이 가깝게 설정하는 겁니다.
아하. 세무적으로도 나중에 복잡한 문제 피하려는 실무적 방어책이기도 하겠고요.
정확합니다.
네, 창업자 주식 부분이죠.
맞아요. 창업자들끼리 회사 세우고 지분 나눌 때 창업자 주식 매입 계약이라는 걸 맺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Founder Stock Purchase Agreement라고 하죠.
근데 조건이 좀 이상해요. 시장 표준으로 4년 베스팅에 1년 클리프 구조를 건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제가 창업자라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왜 기분이 나쁘실까요?
아니, 내 아이디어로 내 피 깎아가며 만든 회사인데 내가 내 주식을 온전히 못 갖고 4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받아야 한다고요?
네, 보통 한 달에 조금씩 확정이 되죠.
게다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남은 주식을 회사가 홀값에 다시 뺏어갈 수 있다니? 이거 창업자한테 너무 가혹한 노예계약 아니에요? 족쇄 같은데?
언뜻 보면 창업자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보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내 회사인데?
하지만 이 장치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게 사실 창업자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폐쇄적인 방어막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방어막이요? 어떻게 방어가 되죠?
청취자분들께서 이 상황을 직접 겪는다고 가정해보죠. 친한 친구랑 둘이서 50대 50으로 지분 나누고 회사를 세웠습니다.
네, 반반씩.
밤낮 없이 일하는데 딱 3개월 뒤에 친구가 나 미안한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배낭여행이나 갈래? 하고 퇴사해버렸습니다.
아, 진짜 열받는 상황이네요.
만약 방금 말씀하신 4년 베스팅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50%를 줬으니까 그 친구는 회사 떠나서 놀고 있어도 영원히 절반의 주주로 남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dead equity, 즉 죽은 지분이라고 불러요.
죽은 지분, 이름부터 세네요.
남은 청취자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해변에 누워있는 그 친구의 절반 몫을 채워주기 위해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억울해서 일 못하죠, 그러면.
게다가 나중에 외부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 아니 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지분이 50% 나가 있습니까? 하면서 투자를 다 거절할 겁니다.
아, 투자 유치도 안 되겠군요.
그래서 1년 클리프라는 절벽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나가면 아예 한 주도 못 가져가게 묶어두고 그 이후부터 조금씩 내 소유로 확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소름 돋네요. 족쇄가 아니라 서로 도망가서 회사 전체 망치지 않게 만드는 생명줄이었군요.
맞습니다. 아주 튼튼한 생명줄이죠.
근데 자료 읽다 보니까 베스팅만큼이나 무섭게 경고하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83B 일렉션, 그 과세 선택이라는 서류 제출이던데요.
아, 83B. 진짜 중요하죠.
이거 세금 문제인 것 같은데? 설립 직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안 보내면 막 폭탄 터진다는 식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서류가 뭐길래 그렇게 유난을 떠는 거죠?
미국 스타트업 씬에서는 거의 목숨과도 같은 조항입니다. 이거 이해하시려면 방금 설명한 베스팅이랑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해요.
베스팅이랑요?
네. 주식이 4년에 걸쳐서 조금씩 내 소유가 된다는 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 당신이 4년 동안 매달 새로운 주식을 월급처럼 받고 있군요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주식 가치가 점점 뛴다는 거죠.
아, 가치가 오르니까.
네, 창업 첫 달에는 주식 가치가 0원이니까 세금도 0원이지만 만약 2년 뒤에 회사가 대박나서 100억짜리가 됐다면
와, 100억?
그럼 그 달에 베스팅으로 확정되는 주식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져 있겠죠. 국세청은 그 높아진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잠깐만요. 창업자는 당장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팔 수도 없는데 국세청에서는 당장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세금 고지서를 날리는 겁니다.
맙소사.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세금 때문에 파산하게 생겼네요. 멘붕 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0B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건 국세청에 보내는 약간 선전포고 같은 거예요.
선전포고? 멋지네요.
나 4년 동안 받을 주식 전체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 주식 가치가 0원에 수렴하는 지금 이 순간에 미리 세금 정산 끝내겠다라고 딱 선언하는 거죠.
아하. 0원일 때 0원 세금을 내버리는 거군요.
네. 이 30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세금 폭탄 안고 가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 있다면 당장 핸드폰 캘린더에 30비 30일 내 제출 알람부터 맞춰두셔야겠습니다. 진짜로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창업자들끼리 지분도 묶었고 세금 폭탄도 피했어요. 지식재산권도 회사로 다 넘겼고요. 근데 회사 키우려면 창업자 쌈짓돈이라 가족들 돈만으로는 한계가 오잖아요.
네, 아무래도 FF 자금만으로는 부족하죠.
이제 외부에서 진짜 자금 끌어올 순간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게 초기 투자 핵심 무기라는 세이프 그리고 전환사채, 컨버터블 노트입니다.
네, 초기 투자의 양대 산맥이죠.
제가 세이프 파트를 읽어보니까 이거 창업자한테 완전 천국이던데요. 일반 투자처럼 막 픽 터지게 밸류에이션 협상 안 해도 되고.
네, 당장 가치평가를 뒤로 미루니까요.
그리고 전환사채처럼 꼬박꼬박 이자 낼 필요도 없고 돈 갚으라는 만기일도 없잖아요. 그냥 일단 돈 주시면 나중에 주식으로 잘 쳐서 드릴게요 하는 VIP 프리패스 같은 건데 이거 투자자 입장에선 바보짓 아니에요? 공짜 점심 같은데?
세상에 공짜 점심 없다는 원칙은 실리콘밸리에서도 100% 적용됩니다.
네, 그래도 서류도 짧고 편하잖아요.
세이프가 서류가 짧고 당장 가치평가 밀어주니까 창업자한테 심리적 편안함 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장막 뒤에는 보이지 않는 희석효과라는 아주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석이요? 서류에 이자율 0%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살점을 떼어가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따라가 보죠. 어떤 엔젤 투자자가 50만 달러를 세이프로 투자했어요.
네, 50만 달러.
이때 밸류에이션 캡, 즉 나중에 회사가 아무리 비싸져도 내 주식은 이 가격 상한선으로 계산해달라는 조건을 500만 달러로 고렀다고 가정해볼게요.
캡 500만 달러? 오케이.
창업자는 가치평가 안 받고 당장 50만 달러 받으니 기분 좋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대박나서 1년 뒤에 새로운 VC한테 기업 가치 1000만 달러 인정받고 정식 투자받게 됐어요.
1년 만에 가치가 2배. 파티 열어야죠.
회사 덩치 커진 건 축하할 일인데 창업자 지분율표 보면 비명 나옵니다. 자, 새로운 VC는 회사가 1000만 달러짜리니까 주당 1만 원의 주식 산다고 해보죠.
네.
근데 과거의 세이프 투자자는 어떨까요? 옛날에 500만 달러 캡 걸어놨잖아요.
회사가 1000만 달러짜리가 됐어도 그 투자자는 500만 달러 기준으로 주식 달라고 요구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회사 2배 비싸졌지만 세이프 투자자는 반값인 주당 5,000원의 주식 쓸어가게 됩니다.
헐, 반값이면 2배를 가져가는 거네요?
맞아요. 똑같은 50만 달러 투자했어도 세이프 투자자는 신규 VC보다 무려 2배나 많은 주식 챙겨갑니다. 그 어마어마한 주식이 허공에서 솟아날 리 없죠.
설마 창업자 파이에서 잘려나가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창업자 파이에서 뭉텅이로 잘려나갑니다. 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가 성장한 만큼을 지분이라는 뼈아픈 대가로 갚는 셈이죠.
와, 그러니까 당장 숫자로 협상하기 싫어서 세이프 막 남발했다가는 나중에 정식 라운드 열리는 순간 폭탄 터지듯이 내 지분 반토막 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해요.
반면에 전환사채는 만기일이나 6% 이자 같은 게 눈에 딱 보이니까 압박감은 심해도 차라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긴 낫겠어요.
네, 전환사채는 만기 다가올수록 회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시한폭탄 압박을 주지만 역설적으로 그 압박 때문에 창업자가 더 신중해집니다.
아, 빚이라는 게 명확하니까.
반맥의 세이프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암살자처럼 지분을 갉아먹거든요. 그 누적치 계산 안 하고 무턱대고 받았다간 나중에 캡탭을 열어보고 경악하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아유, 진짜 살벌하네요. 암살자라니. 자, 이제 이 소리 없는 암살자들 지분 다 정산해주고 드디어 스타트업 성장의 진짜 관문인 시리즈A 투자받을 차례입니다.
네, 이제 스케일이 달라지죠.
거대한 자금 굴리는 벤처 캐피탈, VC들이 막 수백억 원 들고 찾아오잖아요. 근데 돈 규모 달라지면 룰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피자집 룰이 안 통하는 거죠.
당연하죠. VC들은 무조건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라는 특별한 주식을 요구합니다.
그 부분이 진짜 흥미로웠어요. 전 우선주라고 하면 그냥 배당금 좀 더 챙겨가는 건 줄 알았는데 계약서 조건들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떤 게 심상치 않던가요?
막 투자자 거부권을 가져가고 이사회에도 무조건 자기들 자리 내놓으라고 하던데, 아니 수백억 투자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사회 의석에 거부권까지 쥐어주면 그건 지분 파는 게 아니라 회사 운전비 아예 넘겨주는 꼴 아니에요?
아주 현실적인 불만이네요. 근데 VC들 입장 이해하려면 그들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합니다.
그들도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LP 자금 모아서 투자하는 거고 10개 투자하면 9개 망하는 리스크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VC들이 요구하는 우선주는 경제적 권리랑 지배적 권리, 이 두 가지 거미줄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권리부터 보죠. 그게 혹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1000억에 팔고도 0원 버는 비극, 그거랑 관련 있는 건가요?
완벽히 관련 있습니다. 바로 청산 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라는 조항 때문이죠.
청산 우선권이냐?
네. 보통 1배수 비참여적, 그러니까 1X non-participating 조건이 표준인데 원리가 이래요. 회사 매각되거나 망해서 청산할 때 우선주 가진 투자자는 무조건 자기 원금을 가장 먼저 빼간다는 뜻입니다.
아, 1배수라는 게 원금 100%를 뜻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상황 다시 대입해보죠. 시리즈 A, B, C 거치면서 VC들이 회사에 투자한 누적 금액이 딱 1000억 원이라고 쳐요.
네, 1000억 원.
근데 경제 안 좋아져서 회사를 딱 1000억 원에 매각하게 된 거예요. 창업자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매각 대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1000억 원 전부 투자자들 원금 갚는 데 먼저 쓰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주가 1000억 원 다 쓸어가고 나면 빵 부스러기조차 안 남아요.
와.
정작 회사 키운 창업자랑 직원들 가지고 있는 보통주는 완전히 휴지조각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VC들의 무서운 경제적 방어막이에요.
진짜 끔찍하네요. 직원들은 무슨 주예요? 그럼 지배적 권리는요? 투자자 거부권이 왜 그렇게 무서운 거죠?
회사 핵심 의사결정할 때 VC 허락 받도록 강제하는 장치거든요.
허락을요?
네. 새 주식 발행하거나 빚내거나 심지어 회사 다른데 팔 때 무조건 우선주 주주들 동의 구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만약 회사가 막 급하게 추가 자금 받아야 하거나 엄청 좋은 조건으로 M&A 제안 들어왔는데 투자자 중 딱 한 명이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거부권 행사하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사회에서 아무리 만장일치로 결의해도 거부권 가진 특정 투자자가 반대하면 회사 모든 톱니바퀴가 멈춰버려요.
헐, 완전 브레이크네요.
네, 언제든 밟을 수 있는 강력한 브레이크 쥐어준 셈이죠. 그래서 창업자는 단순히 얼마 투자받냐에 매몰될 게 아니라 이 거부권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치열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진짜 숨 막히는 체스게임 같아요. 밸류에이션, 거부권, 청산 우선권 다 계산해야 하니까.
머리 터지죠.
근데 자료 마지막 섹션 보니까 이 완벽한 체스게임 이겨놓고도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함정이 있다면서요? 법률이랑 세무라는 보이지 않는 덫이요.
네, 마지막 허들이죠.
솔직히 제가 창업자라면 이쯤 오면 진 다 빠져서 아, 변호사님 복잡한 증권법 얘기 됐고 통장에 수백억 꽂혔으니까 서류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이러면 지옥 가나요?
방금 하신 그 대사가 수많은 유망한 스타트업들 하루아침에 폐업으로 몰고 간 가장 흔한 대사입니다.
헉, 진짜요?
네, 미국 연방증권법 대원칙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파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은 매번 비용 들여 등록 못하니까 룰 506 같은 3호 발행 면제 규정에 숨어서 합법적으로 투자 받는 겁니다.
면제 받으려면 규칙을 지켜야겠네요.
까다롭습니다. 함부로 대중한테 광고하면 안 되고 투자자가 진짜 적격 투자자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요. 더 어이없는 건 Form D라는 서류예요.
Form D요? 그건 뭔가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우리 투자 받았습니다 하고 15일 이내에 아주 간단한 서류 한 장만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창업자들이 돈 들어온 거에 취해서 이걸 빼먹어요.
15일 안에 서류 한 장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중에 시리즈A, 벤처캐피탈이나 대기업이 인수하려고 실사 나옵니다. 변호사들이 캡탭을 쩍 훑어보다가 어? 옛날에 엔젤 투자 받을 때 폼 D 안 냈네요.
아.
이거 예전 투자자들이 증권법 위반으로 소송 걸면 투자금 다 토해내야 하는 폭탄인데요. 라고 지적합니다.
헐.
그러면 딜이 그 자리에서 엎어지거나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수백억이 날아가는 거죠.
진짜 이 바닥은 기본기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군요.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왜 굳이 델라웨어 C컵 여야하냐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구조도 유연하고 이중과세 피할 수 있는 LLC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LLC 많이 쓰죠.
근데 왜 벤처캐피탈들은 C컵, 그것도 무조건 델라웨어주에 세워진 회사만 고집하는 건가요?
자기들 편하려고요.
아주 뼈대 있는 질문인데요. 자기들 편하려고 그러는 거 맞습니다.
헐, 진짜요?
정확히는 자신들한테 돈 맡긴 사람들, LP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죠. LLC는 패스트루라고 해서 회사 수익이나 손실이 주주 개인 세금으로 직접 통과해서 잡히는 구조예요.
네네.
만약 VC가 LLC에 투자하면 그 회사 세무 서류가 VC한테 오고 그건 다시 VC 펀드에 돈 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부자 개인들한테 날아갑니다.
그러면 뉴욕 사는 부자가 자기가 돈 맡긴 VC가 델라웨어 LLC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델라웨어 주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돼요?
정확합니다. 아주 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와, 짜증날 만하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행정적 지옥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그냥 회사 단계에서 깔끔하게 법인세 내고 끝나는 델라웨어 C컵 구조를 100% 표준으로 못 박아둔 거예요.
아,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되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자료에서 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용어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옵션 풀 셔플.
아, 옵션 풀 셔플.
이름만 들으면 무슨 춤 이름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암살자 세이프보다 더 교묘하게 창업자 지분 뺏어가는 기술이라고요? 이사회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피 튀기는 단어 싸움입니다. VC가 투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대표님, 우리 회사 엄청 클 텐데 구글이나 메타에서 A급 인재 데려오려면 스톡 옵션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재 모시려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전체 지분 15% 정도를 옵션풀로 미리 떼어둡시다. 이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창업자는 오, 우리 직원 생각해주네 하고 흔쾌히 오케이 해요.
15% 떼어두면 기존 창업자도 15% 줄고 새로 들어오는 VC 지분도 15% 주니까 서로 고통 분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서 셔플, 즉 속임수가 들어갑니다.
속임수요?
VC는 계약서에 이 15% 옵션풀은 우리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 가치, 즉 프리머니에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라고 슬쩍 밀어넣습니다.
프리머니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아주 단순한 산수예요. 내 돈 들어오기 전 상태에서 15% 떼어놓으라는 겁니다.
아, 내 돈 들어가기 전이니까.
즉, 신규 투자하는 VC는 단 1%도 희석 부담 안 하고 오직 기존 창업자랑 직원들 파이에서만 100% 깎아내겠다는 뜻이에요. 포스트머니로 계산했으면 공평하게 나눴겠죠.
와, 프리냐 포스트네 단어 하나 차이로 창업자 지분율이 박살나는 고도의 기술이네요.
네. 테이블 밑에서는 아주 합법적이고 치밀한 지분 강칼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무섭네요.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법처럼 보이던 스타트업 투자 유치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많은 걸 다뤘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혁신적 비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열정을 지탱하는 자본 흐름은 지분 희석이라는 수학과 증권법, 세무, 계약서라는 냉혹한 기계장치 위에서 돌아간다는 걸 깨달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수권 주식부터 시리즈 A 청산 우선권, 옵션풀 셔플까지 다들 회사가 잘 됐을 때 열매를 누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아주 정교하게 기록하는 거대한 체스판이에요.
룰을 모르면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 있어도 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오늘 자료 마지막 리스크 섹션에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언다큐멘티드 이슈언스, 문서 없는 주식 발행.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도발적 질문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선 수백억, 수천억 가치의 유니콘 기업들 중 일부는 혹시 설립 초기에 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문서 천천히 쓰자 하며 주고받은 구두 약속이라는 시한폭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확률 꽤 높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보고 열광하는 멋진 스타트업의 캡테이블은 과연 법적으로 흠결없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상상 속 파일일 뿐일까요?
한 번쯤 꼭 의심해봐야 할 문제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펀딩은 종이를 권력과 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그 종이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면 모든 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다음번 스타트업 펀딩 뉴스 보실 때 오늘 우리 함께 풀어낸 배관구조들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도 정말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층탐구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